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시작할 때 강도사님이 옆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께서 사랑합니다 할 때 이렇게 손을 하트를 하면서 하셨는데 이 하트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유튜브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해외로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딱 귀엽지 않습니까? 다른 하트보다. 근데 이 하트의 모양에 대한 여러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원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보편적인 기원이 심장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장 모양을 보고 이 하트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결추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아이들이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그리곤 하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 심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의 편지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편지의 내용상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다짐이고 자신의 안위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드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구체적인 장소와 나를 핍박하는 대상과 심지어 3일이라는 며칠인지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하여튼 마태복음 17장 9절, 17장 23절, 20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장 18절 19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거나 보통 때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반복되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듣고도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듣고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못 이해한 것을 넘어서 베드로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이 항변한다의 원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뜻은 책망하다, 질책하다, 경고하다, 벌하다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흥분한 채로 격앙된 채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아주 감정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16장 18절에 베드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더 강하게 말씀하신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반응과 말은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친절한 설명에도 직접적인 반복적인 말씀에도 왜 듣고도 몰랐을까요? 이것은 21절에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언급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토라인 구약을 많이 알았으며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글을 쓰기는커녕 읽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그들은 글도 쓸 줄 알았고 글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직접 성경을 한 번도 눈으로 읽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식으로 지혜로 알고 있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공부하고 생각해낸 지식들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바림들과 그들의 삐뚤어진 믿음으로 그들은 가득가득 차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으로, 고집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전쟁을 잘하는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사는 우리들을 잘 살게 해주고 돈 많이 주고 먹을 것을 많이 주는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패배를 뜻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게 됨을 뜻하죠.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들이, 자기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예수님이 죽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조롱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2절의 베드로의 반응인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부인하다의 사전적 뜻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그럼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지식보다 귀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명예와 지위가 너무 높았고 아는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즘에 우리들도 사람들도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뛰어난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자신들 스스로로 자신들을 가득 채운 사람들 천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도 우리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반역자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나라의 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경제를 흔들 만큼의 큰 물질을 훔치는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도였는데요. 이 강도는 국가의 돈을 무력으로 훔치는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메시아들이었죠. 당시에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싸워서 뺏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당시 나라를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거나 무력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세상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말고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겁내지 말고 그 고난과 핍박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말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모두 감수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따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따르는 삶을 살기는커녕 우리는 지각하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교회 출석합시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옵시다. 찬양을 크게 부릅시다.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이 수준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와 십자가를 져라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명령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나 뭐 테스트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예수님을 그러한 상태에서 따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고 우리의 근본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스스로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베드로처럼 엉뚱한 곳에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칼빈의 편지에서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뒤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